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또그 가정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는 정말 많은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8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심을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할 때그 전에 했던 설교가 한번 나오고, 야고보가 또 한번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9번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라고 할수 있는 8번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 그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36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 이제 36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 37절에 보면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고,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에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일이죠.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이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학교를 세웠던 것이고요.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문맹의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또 병원을 세워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고요.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죠. 사실 참 성경적인 그런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고, 또이 육신의 몸을 치유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몸, 이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물리적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한 저는 사명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모든 분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죄 가운데 찌들기도 하고 또 눌리기도 하죠. 이랬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곳에 와서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삶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삶의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오 이 땅에 특별히 젊은 분들을 또 많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구체적인 또 행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자녀들을 깨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격체로 키우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또한 보듬어 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 영적인 일만 아니라 그 영혼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와서 나누고 또 격려받고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34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총 8번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 설교가 우리가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패턴을 우리가 쭉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 베드로의 모든 설교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어떤 설교에든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의 패턴에서 나오는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설교와 비교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 구속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다. 우리가 43절에도 이제 44절 이하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어지고 권사님들 권사님 되어지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순장 수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직분 또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44절부터 48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제 4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역할을 그려냈다면 44절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성령의 중요한 네 가지 역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누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또 잘하면 좋은데 또 저도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우물을 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교회 뭐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게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캐낼 수 있는 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독대하는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보혜사를 컴포터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NIV 성경은 카운셀러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B는 헬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 안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컴포터,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경량에 휩쓸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과 매일마다 교제했다는 얘기죠. 카운셀러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가 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마다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 그 NASB는 성령님을 헬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때로는 없애주시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심지어 어떤 기도를 드릴 바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일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